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고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것은 2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9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부분에만 집중하여 오늘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문장을 보면 현재형이고 직설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공부하라 이런 것처럼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령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합리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으로 기뻐하라, rejoice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요즘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뭐 마음이 편하죠. 이런 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형입니다. Present tense는 이 현재형은 내가 학교 다닌다라고 할 때 I go to school, 현재형을 써요. 헬라어 현재형도 습관적으로, habitually 이러한 의미를 가져요. 현재형 동사는. 그래서 명령을 내리되 습관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해서 기뻐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행복감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외부에서 만들어질 때. 그래서 최신 물품을 손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어떤 직장을 마침내 얻는다든지 자녀가 말을 잘 듣게 된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행복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습관적으로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이토록 시장에 다양한 옷감 종류, 옷 종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이요 일시적인 행복 감정을 우리에게 외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행복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인 것 같은데 근데 한때 한국에 특히 한국교회에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시작을 했고 미국에 있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그 메시지에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사역했던 그 교회가 수정교회, 그 크리스탈 카테드럴이라는 그 교회인데 엄청나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저도 거기 들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1만 장 이상의 큰 유리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여기 설교 때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중 교회가 가족 간의 내분으로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에 휘말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지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사회에서 교회로부터 추방되기 이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성경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이분이 주장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을 외면한 가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 모든 게 암울한데도 계속 긍정적으로 쳐다보아라. 그러면 변화가 된다. 이것을 성경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같이 면한 현실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짐진 것 같이 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짐진자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도 저는 뭐 걱정이 없어요. 짐진 것이 없어요. 제 영혼은 항상 가볍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나의 변하지 않는 개인적인 습관, 짐진 것 같은, 그래서 이게 5장 4절에 있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 모습, 초대교회 신자들 또한 짐진 것 같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바울 생각해 볼까요? 이 사도바울은 하늘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짐진 것 같은 탄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본문을 쓸 때에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에게는 교회를 향한 염려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었지만 짐진 것 같은 디모데는요. 곧 이 서신이 완성되면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빌립보로 방문할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태스크를 주었기 때문에 수백 킬로를 건너가서 그곳의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이 느끼지 못한 그러한 짐진 것 같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겨우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지경이 처했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되어서 빌립보로 돌아가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알았다시피 고린도 교회 전반적으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다. 두 번째, 유오디아와 순도계 같은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두 여성도가 반목하고 다투는 그러한 분위기였고 3장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사람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교회 내에 개들이라고 불리는 행악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분량의 짐이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진단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기 긍정의 힘에 의존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내 잘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주 안에서 보는 것을 연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께 순종하여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기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현장인 사도행전 16장을 잠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이 서신을 쓰기 11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진리를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이 진리를 살아냈을까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봐주시면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신된 여정을 자유케 함으로써 사도 바울 일행이 투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감옥에 갇혀요. 투옥이 돼요. 이때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무슨 가능성을 두고 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지? 이 상태 자체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동시켜도 힘든 형편입니다. 22절에서 24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뒤에 보십시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지하 감옥은 습기와 악취가 있는 곳입니다.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낮이라 할지라도 사람 얼굴이 인식하기 힘든,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채찍질로 인해서 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이 선택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하 감옥을 예배 자리로 만듭니다. 자, 이런 의문이 나타나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혹시 이래서 그런 것일까? 아, 마음 약해지면 안 되니까 박수치고 소리 질러서 우울한 기분을 좀 전환시켜보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 둘러싼 환경이 엄침한 지하 감옥이지만 주의 다스리심이 이곳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파했던 그 진리, 자기가 전파하고 자기가 확신했던 그 십자가 은혜,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환경에 놓였을 때 그것을, 그 진리를, 그가 전파한 그 진리를 실행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여 사람이 되셨고, 겸손하신 왕께서 십자가로 가셨고,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 지하 감옥 악취가 나고 습기 가득 찬 이곳에도 주가 되신다. 이들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절망과 원망 대신에 그들이 전파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그때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거룩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가능성,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무엇을 만들어내실지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우연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작스런 지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아니하던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종들의 기도와 찬양과 아울러서 표면화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던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능력이 이 종들의 기도와 아울러서 문자적으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손에 만질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낙담과 원망을 선택하는 대신 찬송과 기도를 선택한 종들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들을 존귀히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주 옥감을 거래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고 아마도 주님을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으로 놔두고요. 빌립보 간수, 군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을 빌립보라는 교회의 기초 멤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라와 바울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들의 일시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 간수 가정에, 간수 개인에게 위기를 만들게 하고 그의 자유의지를 다 말살시키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신라의 일시적인 고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면, 그래서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소멸시키는 우리 측의 이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주님께서 나아세요. 요즘 제가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마가복음인데, 이번 주에 설교와 상관이 없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연결되어지면은 기도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음 구절로. 마가복음 6장에 왔습니다. 여기 502어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그리시는 주님. 그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원하시면 35절에서 44절 한번 펴서 보십시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지나가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로 된 성경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언어를 바꿔서 영어로 읽어보면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함정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병이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것도 원문에 보면은 작은 물고기예요. 어디 영화에 보면은 막 이만한 물고기를 막 두 마리 내놓는데 애가요. 아니에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기예요. 사실. 그거를 남자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포함하면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 정도예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큰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적을, 초자연을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 사건, 이것을 행하신 분이면, 이것을 목도한 제자들이면, 우리가 마음이 둔하지 않다면 이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 특권적인 무언가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트러스트하고 신뢰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다음 구절을 보았는데 45절에서 52절에는 바다 위를 그르시는 주님이 나오고요. 이게 사건이 500여 사건과 그 날에 일어났고 물 위로 그르시는 것은 몇 시간 뒤에요.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 놀란 그 현장에 마음 감격 가운데 이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니, 그 감격이 있는 가운데 몇 시간 지났을 때, 며칠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지났을 때예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때 주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으세요.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세요. 이런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물 위를 걸어 오셨고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요.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가는 여기서 하나의 코멘트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앞에 사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바다라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연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마음에 놀랬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 인격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 우리의 한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00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공급자 되심을, 그리해서 내가 주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기뻐하는 그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던 나로 하여금 생각을,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께 순복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명령이에요. 바다 위를 땅처럼 걸으시며 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요동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평강이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을 지진을 일으켜서 뒤흔드신 주님, 가능성의 주님이세요. 긍정의 힘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요, 막연한 무언가에 대해서 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그분이 자연계를 지진까지도 지휘하시는 주관자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격자이신 주님을 초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 15년 동안 최고 권세를 누렸던 네로에 대해서 여기까지라고 문을 닫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주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지배하셨고 지옥을 접수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50절에 보면 천산의 생축을 포함한 모든 것, 세계와 그게 충만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소유하신대요. 천산, 옛날에 개역성경은 천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 개의 산이요. 그게 수많은 방목된 이스라엘, 방목된 그런 동물들이 있겠죠. 소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모든 것이, 천 개의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 양들, 소들, 내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주님, 천 개의 산 중에서 50개의 산에 있는 동물들을 파셔서 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천 개의 산을 소유하신, 15절에 보면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천산의 생축을 소유하시는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머리털까지 분명히 세셨습니다. 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동일하신 주님을 둔한 마음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보면은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도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는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영어로 된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많은 도전과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듣는 숫자에 비해서 많은 언급, 강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성경에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에 대한 메시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정상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는 다가올 박해와 환난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미리 이것을 목사님이 강조하시나? 글쎄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골로새서 2장 1장 28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과정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박해와 환난적인 환경을 통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박해와 환난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주 안에서가 아닌 주의 다스림을 떠난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며 뭔가 잘못 꼬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박해당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그러나 주 안에서 바라본 이 환난은 불행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지나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의 영광과 연결된 무언가에 내가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작은 규모의 일시적인 어려운 말이죠. 이것이요.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A tremendous and eternal glory. 엄청나고 영원한 영광. 이것을 만들어낸대요. 지금 주 안에서 내가 겪는 이 환난이. 저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이런 주석도 참고되는 것 사전 들춰가면서 이제 파보는 주의인데 로마서를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읽으면서 초창기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이 구절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로마서 5장 3절이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라고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 당신이나 그러겠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표현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시각에서 환난은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는 무엇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 혼자 당하는 괴로움과 불행이 아니고 주님께서 거대한 가능성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루어내시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은 짐진 상태 맞습니다. 매일매일 짐진 상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만 하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문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다가요. 이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 개는 해야 되겠다. 세 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뭐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래도 세 개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주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1, 2, 3번이 있거든요. 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 짐진 것 같은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세계가 해결이 되었죠? 내년에 또 이 세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후년에 이 또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계, 이 문제, 나의 짐이 되는 이것이 내 어깨에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교 나머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거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마치 갑작스러운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주는 해법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짐진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격은 뭐냐 하면은요, 짐진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입니다. 혼자 힘으로 역부족을 느낄 때, 특히 죄악의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역부족을 느낄 때,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힘이 들 때, 특히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자주 두려움을 느끼고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4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 어린아이는 70이 되어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늙어가고 지위가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면서요.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지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 부장님으로 불러줘요. 무슨 무슨 사장님으로 불러줘요.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주고 불러주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행동해 줍니다. 이것에 익숙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되는 것이 힘들어져요. 주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9장 14절 이 구절을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용납하고 바리새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모습 인정하는 거 하지 못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하나님의 어린아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영이 그들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극도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이 필요가 무궁무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이 있죠? 그 짐을 하나님 가능성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잠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같이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어른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대화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두 사람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11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 물어보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는 철저히 숨긴 채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룩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영혼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고요. 그 반면에 세리,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여기서 어린아이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적나라한 자기 인정이에요. 이 세리는 나이 든 어른이었을 것이고요. 세리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인해서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뭔가 스테이터스가 있었을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남고자 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 그 아시죠? 물품을 하나 사면 이것이 주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면 이게 한계가 떨어져요. 내가 산 이 물품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효용이 떨어지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새로운 것을 사고 확보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외부에서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이든지 집이든지 차든지 자꾸 거기에서 왠지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있는 법칙을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복감을 올리려고 부스트업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결혼도 배우자에 대해서 신선함과 매력이 떨어지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로 작정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 주님께서 아세요. 그것을 절대로 금한다, 뭐 금욕적으로 살라,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진정한 잔잔한 만족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꾸 차선책인 어떤 것에 최선을 놔두고 the best가 있는데 굿한 것에 자꾸 우리의 눈을 돌리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갈급해 하여 나아가라고 요구하신 것이, 빌립보 감옥이, 그 지하 감옥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가신 그분께서 지금 이곳에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이라는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폭풍과 파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큰 요동 겪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요청하라고, 초청하라고, 모셔드리라고 그곳에서 주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역사도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바람이 그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 주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주님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슬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많이 초청하십시오. 많이 활용하십시오. 크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대접해 주시고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스리고자 하는 이것은 나의 행복을, 나의 누림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자주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나 이 죄 어떻게 정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습관 어떻게 정복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정말 주님의 어린아이로 나를 도와달라고 폭풍을 잠잠케 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교동하는 이 마음에 주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아이 권능이 되어주시고 부여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환난 날에 부르신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무슨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주님이 높여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백성들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 주셔서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옵시오. 빌립보 감옥에 있는 두 사도를 방문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방문을 경험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